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온 세상을 예배로 초대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로 읽는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따로 있고요. 이 성경은 유대인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고 이 범죄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주님께서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온 세상을 회복하시고 모든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럴 때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그 구원의 범위를 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1절 보시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대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다 관심이 있었거든요.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정말 다른 나라 다른 백성에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사실상 고대 사람들은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고 자기들이 경험하는 그 주변 어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 아니고 이거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같은 지역에 사는 어떤 종족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요 다른 언어를 쓰고 이렇게 다른 문화를 가진 다른 부족들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쟁적이었거든요. 고대 사회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싸움이 아주 비일비재하던 그런 문화 속에서 다른 언어를 쓰는 다른 종족은 그야말로 적이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 늘 갈등하고 다투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일관되게 다른 언어를 쓰는 다른 종족이라고 해서 다 적이 아니다. 다른 언어를 쓰는 다른 종족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애를 많이 쓰세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언약의 자손으로 택하신 이유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언약의 자손들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천하 만민이 그 은혜와 복을 어떻게 하면 누리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선지자들도 심지어 이사야 19장 24절 25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은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내 백성이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 모든 나라, 그런데 이 애굽과 아수르는 사실상 이사야 시대에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해서 무너뜨린 그런 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그야말로 적을 적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나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은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는데요. 요나는 이를테면 아수르는 망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럴 때, 니느웨가 그때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니느웨로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끌려서 물고기 배 속에 갇혀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잖아요. 사흘 길 성이었다 그러는데 하루 일하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려고 구경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무너뜨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나서 4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거를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했다 그래요. 싫어했어요. 니 망해야 되는데 저놈들은 다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유지를 하시니까 요나가 싫어하고 성내어가지고 아니요 내가 처음에 고국에 있을 때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간 거라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장면이 요나서 4장에 나옵니다. 요나는 망할 놈들은 망해야 돼. 저 나라는 망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나서 마지막 구절이 뭐냐 하면 요나서 4장 11절에 보시면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어떻게 헤아렸는지 아니면 그 뒤에 요나가 회개했는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니느웨가요 모술이거든요. 지금 이라크 모술이에요. 그런데요 요나 무덤이 거기에 있어요. 요나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이 있어요. 진짜 요나 무덤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나는 니느웨를 적이라고 생각하고 요나는 아수르가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해요. 고대 사회는요 수호신이 있어요. 어느 민족이나 수호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더 힘이 센 수호신은요 사실상 그 사람들이 그런 거지만 그 수호신을 내세워가지고 다른 약한 부족을 침략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뭐 이런 거 아주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지으시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살피시는데요. 자기 백성만 보살피시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를 다 보살피세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다 보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폭력적이지 않으세요. 성경에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전쟁 이야기가 많아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폭력적인 신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죄악에 대하여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실 때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자비를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세워가지고 폭력적인 집단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폭력적인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거예요. 그 시대는요 다 애굽을 좋아하고 다 애굽에 가서 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힘이 있었거든요. 주변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힘이 있었어요. 자기 행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런 애굽의 문화에 젖어들면 안 된다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에 심으셨는데 지난번 민수기에서 보신 것처럼 동서남북 경계를 정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지만 그 동서남북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땅은 대단히 척박한 땅이고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땅이었어요. 은혜를 의지하며 살게 만드셨어요. 전라남북도 합한 것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 그 조그만한 땅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러신 거죠. 제사장이라는 거는요. 제사장이라는 거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제사장은 남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남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동서남북 딱 정해놓은 그 영역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에서 남을 위해서 사는 법을 가르치세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잘 공부해 보면 어떻게 남을 돌보고 남을 섬기고 남을 보살피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냐 이런 거를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자가 된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잘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빚어내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요, 그야말로 승자 독식 사회였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제일 큰 능력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었어요. 이삭의 두 아들이요, 에서와 야곱이었는데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였잖아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였어요. 그런데요,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사냥꾼이라는 것은 산에 가서 짐승만 잡는 것이 아니고 용사였다는 말이에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요, 이삭이요, 에서 좋아했어요. 야곱은요, 빌빌거리는, 장가도 못 가는 그런 아주 좀 이렇게 뭔가 힘이 없는, 우리로 치면 가정적인, 그런데요, 고대 사회에는 전혀 볼품이 없는 무능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이요, 야곱을 통해서 일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연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거든요. 고대 사람들은 다 에서 같은 능력자, 힘이 세고 싸움 잘하는, 그래서 뭔가 남을 이기고 뭔가 쟁취하고 자기 목표 달성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이런 사람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이 롤 모델 아니고 그런 사람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서 남을 위해서 사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도 보시면 117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영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엊그제 묵상했던 시편 112편 4절부터 6절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2편 4절부터 6절입니다. 화면에 뜰 텐데 시편 112편 4절부터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누가 의인이냐? 연약한 사람을 보살필 줄 알고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큰 민족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거든요. 남을 위해서 사는 법, 남을 도와주는 인생을 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을 보살필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자식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100살이나 돼가지고 자식 낳게 하시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서 예루살렘 멸망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남을 위하여 살아갈 줄 아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도님이 제사장이시군요. 이렇게.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교회가 제사장.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럴 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 읽으면 말라기나 뭐 그 전에 묵상했던 아모스나 아니면 호세아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의 이야기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숭배자라고 그랬어요. 그야말로 그 시대 사람들은 정말 우상을 섬겼거든요.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가르치는 신이 우상이에요. 네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우상이에요. 네 꿈을 이루어야지 하고 말하는 것이 우상이고요. 그리고 그 초월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고 자기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우상. 오늘날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 중에도 우상 숭배자들 많아요. 누가 우상 숭배자냐? 우리 시대에 제일 무서운 우상은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자기 행복이라는 우상입니다. 자기 행복이라는 우상. 우리 시대에 제일 무서운 우상. 우리 시대에 제일 무서운 우상은요, 자아라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어떤 우상도 만들면 안 돼. 어떤 우상도 섬기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시거든요. 그런데요, 세상이 우상을 가르쳐요. 세상이 네 행복이 제일 중요하고 네 인생이 제일 중요하다. 네 욕심, 그 사실 우리가 부정적으로 표현해서 욕심이지, 네 꿈을 이루는 것, 네 목표를 이루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자가 되거든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도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 많은데 교회를 출입하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잘 안 들어요. 설교는 뭐 의뢰하는 말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자요 설교 시간에 주로. 그리고 막 이렇게 뭐 여하튼 세상으로부터 온갖 글을 듣고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그야말로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자기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응답해서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어떻게 하면 내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서의 삶을 살까? 이런 거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까? 뭐 그런 거에 몰두해가지고 정신을 살려가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고 하셨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왜 자기 부인을 말씀하시고 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날마다 날마다 말씀하셨겠어요? 세상이요, 자기 행복이 제일 중요하고 네 인생이 제일 소중하다고 가르쳐요. 그거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거짓말입니다. 그거 뱀이 하는 말입니다. 그거 뱀이 하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속삭인 것처럼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는 말은 네가 제일 중요하다, 네가 우주의 중심이다, 네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든지 사단이, 마귀가, 뱀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속여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뱀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단이 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자기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지옥으로 변해요. 그때부터 주변의 모든 사람이 경쟁자가 돼요. 심지어 부부도, 자녀도, 가족도, 이웃도 다 경쟁자가 돼가지고요,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행복이 깨져요. 자기 꿈은 이룰 수 있는지 몰라도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행복. 행복은요, 목표가 아니고 선물이에요. 그거는 열매인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인 줄 모르고 그거를 목표로 정신없이 살려가는데, 하나님 잊어먹고 주변 사람들 다 돌아보지 않고 그저 자기 행복을 위하여 정신없이 살려가는데 결국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빚어내려고 하시는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지금도 타락한 세상을, 죄악 가운데 고통하는 세상을 건져내시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고 있는 시편 117편은요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이에요. 두 구절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강력한 부르심을 담고 있어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대하는데요, 이것이 그저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부르시는 초청장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요 가장 강력한 선교적 부르심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선교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선교적 부르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하지 못하는, 예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그래서 그야말로 자기 행복,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선교는요 마태복음 28장에서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사람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사실 선교적 부르심이에요. 창세기서부터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실 때부터 하나님이요 선교적인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죠. 성경에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선교적 부르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성경 전체에 이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예배로 초대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배어 있습니다. 시편에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뭐 수십 군데예요. 이를테면 시편 22편 27절과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이 선교적 전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땅의 모든 끝,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초청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거 사실 선교적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며칠 전에 묵상했던 시편 113편 3절 4절에 있었거든요.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나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런 시편의 고백이요. 사실상 선교적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세상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찬송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을 보면 일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이 예배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자리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사도행전 2장이 말하는 것처럼 서로 알아듣게 될 거고, 물론 자기 문화가 있고 자기 언어가 있고 뭐 자기 특징이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거예요.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그 일을 열심히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오늘 본문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만약에 우리가 불신자에게 그런 말을 하면 그거는 전도가 될 것이고, 우리가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선교가 되겠지요. 하나님이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는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을 건져주시려고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며칠 전이 성탄절이었어요.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시편 113편 5절부터 9절을 읽었거든요. 시편 113편 5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세상에는요 한계에 매여 있는 올무에 매여 있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성탄절 예배 감사 예배 드릴 때 백사겸 맹인전도자 이야기했지만 그야말로 가난하고 궁핍한 인생이고 평생 점심에서 남을 속여 먹었던 인생인데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명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 없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셔서 생명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임신하지 못했는데 고대 사회는 불임이요 거의 저주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불임 여인들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출산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이런 가난 궁핍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처럼 고통에 매여 있는 사람을 풀어 해방하시기 위해서 높은 곳을 버리고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셨지만 그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추사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열심히 일하세요. 고통 가운데 매인 영혼을 풀어 해방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네 하고 그거를 보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지난주일 시편 110편 묵상하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 같은 주월 청년들이 우리 주님의 권능의 날에 헌신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벽 이슬은 그야말로 깨워주기 쉽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미련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경쟁적이에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무능, 우리의 연약, 우리의 보잘것없음 사실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보잘것없는 인생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느냐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연약해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그야말로 무능한 아기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였겠어요? 예수님은 오시자말자 막 눈도 뜨고 말도 하고 막 걷고 똥오줌도 가리고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전혀 보호할 수 없는 연약함을 짊어져. 왜냐하면 연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연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연약하면 연약한 만큼 믿음을 발동하고 주님께 소망 두고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명으로 부르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 분이에요. 높은 곳에 앉으셨지만 그 높은 곳에서 위세 부리는 거 좋아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도 스스로 고고하게 자기 행복에 취해서 살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스스로 낮추어서 보살피는 인생 사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에서 배우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교회를 출입하면서요. 남을 위해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출입하면서 맨날 자기 앞가림만 달라고 그래요. 교회를 출입하면서 늘 자기 행복에 몰두해요. 그러면요, 한 10년, 20년 지나면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마귀 닮아갑니다. 여러분은 조금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10년, 20년을 교회를 출입해요. 그런데요, 마귀를 닮아가요. 마귀의 특징이 뭔가요? 마귀는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그거 마귀거든요. 교회를 오래 출입했는데요, 여전히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자기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요, 얼굴 표정과 말과 태도와 삶의 목표가요,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교회를 출입할 뿐이에요. 이게 얼마나 섬뜩한 일입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부르심으로 불러내셨는지를 잘 배우면, 그것이 비록 내 본성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손치더라도, 내 본성은 그야말로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자기 행복이 최고다, 이 타락한 본성은 계속 야 내가 더 뭐 내 앞가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러면서 속삭이겠죠.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들으면 그때부터 또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뭐 이러면서 자기를 훈련하는 거죠. 자기를 연단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부패한 본성,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메인 바 된 삶을 살다가 보면 무엇이 악한 일이고 무엇이 선한 일인지를 배우고, 무엇이 부끄러운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인지를 배워서 우리가 세상을 거절하고 그야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우리 주변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물 닦아주려고 그러고, 누군가가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붙들어 일으켜주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조금 뭐 좋아 보여요? 어째요? 또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도와줄 줄 아는 태도와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 앞가림만 한다는 거는요, 그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너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거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남을 위해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2월이 되면 늘 이웃 섬김 잔치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에게 보탬이 되는 신앙을 배워보고 그거 연습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듣고 응답을 해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죠.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진을 하나 봤는데, 이거 팔레스타인 사진이에요. 팔레스타인 이 사진은요, 그러니까 난민촌 사진인데요. 한쪽은, 그러니까 전쟁 전, 그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은 사진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본 사진은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사진. 보이세요? 잘? 이 사람 사는 도시였어요. 도시. 멀쩡한 건물이 없어요. 저기 살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답답한 거는요, 이스라엘이요 진짜 나쁜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광화문에 가면 기독교인들이 지금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탄핵 반대 집회하는데 이스라엘 국기 가져와요. 이스라엘 국기 막 흔들어요. 지금도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수천 명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 설교하고요, 거기 모인 사람이 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부르고 있어요. 기독교인 대부분 제가 볼 때 거의 제정신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팔레스타인을 블레셋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블레셋 무너뜨리듯이 다 죽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누군가 꼭 고통을 당하고 있고 삶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이 삶이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괴물이에요. 괴물.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막 여튼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사고를 뭐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이제 보도가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항하고 그 불의에 대항할 줄 아는 용기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줄 뿐만 아니라 고통을 증폭시키는 악당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고 대항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해요. 불의에 대항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다 남의 눈치나 보고 예예예 하고 굽실거리고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불의에 대항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부당한 명령에 대하여 불복종하고 그러면서 진리 편에 서서 의를 위하여 싸울 줄 아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 복음이 뭔지 모르고, 이를테면 우리 성탄절 얼마 지났지만 성탄절이 없는 나라들도 있어요.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닌 나라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나라들은 여튼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예수 믿을 자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 그런 민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 사실 이런 거 필요한 거죠. 이런 것이 선교적 부르심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인데요, 가장 강력한 선교적 부르심이 여기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가 돼야 돼요. 선교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제일 쉬운 거는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돈 내는 것이 제일 쉬워요. 기도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가 사실 더 중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사님을 좀 위로할 수 있을까? 선교사님들을 좀 격려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관심을 가지고 여튼 선교사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일을 우리가 계속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직접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내가 선교사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마 우리 교회는 상을 많이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돕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재정 결산하니까 거의 42% 43% 정도를 다 이렇게 선교사님을 돕는 일에 우리가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해서 복 받으실 거예요. 복 받으실 겁니다. 예.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일을 계속 열심히 계속 꾸준히 더 잘 해야 되겠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내년에는 선교지에 한번 가봅시다. 제가 전주에 올 때까지만 해도 저는 선교가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선교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야 그거 나는 조국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어 제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오니까 김상균 선교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선교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우리 교회가 규모도 작고 뭐 했는데 그래서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주일학교 교육을 해달래요. 주일학교 교육을 그럼 어떻게 해줄까 했더니 주일학교 교사 훈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일학교는요 교역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변호상 집사님이 주일학교 부장하면서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역자도 없다 그랬더니 변호상 집사님 오시면 된대요. 그래 변호상 집사님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배운 걸 가지고 가서 중국에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 훈련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웃기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그때 우리 교회가 100명 150명 근데 그거 가니까요 그 중국 교회는요 8,000명이라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이 삼자교회가 있는 삼자교회인데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이제 연합. 근데 중국은 18세 미만 아이들에게 종교 교육이 불법이에요. 근데 거기는 골이 깊고 그래서 이거 해도 되냐 그랬더니 그 어떤 중국 현지 할머니가 저한테 여튼 산은 높고 북경은 멀어요. 이런 북경이 먼 거예요. 산이 높고. 그래가지고 여튼 그러면서 제가 그래 중국을 갔어요. 제가 선교지를 갔어요.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가슴이 먹먹. 제가 선교지를 가보니까 야 이거 정말 선교를 해야 되겠다. 저도 배웠어요. 제가 처음부터 선교를 알았던 건 아니고 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아 선교사님은 이렇게 도와야 되는구나. 선교사님은 이렇게 후원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선교적 역량이 사실 함께 자라온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저는 안 해도 되는 일인 줄, 남의 일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선교지 한번 가보세요. 요즘 왜 여튼 괜찮아요. 해외여행 많이 가시죠? 가고 싶죠? 비행기 태워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선교지 가시면 관광지를 도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고 계신지를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꾸세요. 하나님 저도 선교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기회가 자주 있거든요.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딱 시간 내가지고 휴가 내고 돈이 없으면 지금부터 적금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돈을 좀 모으세요. 그래가지고 선교지 가보세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다 알 수, 그것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백성 모든 나라를 예배하는 자로 초대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 사명으로 받아서 그 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큰 기쁨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을 예배로 초대하는 일에 함께 헌신하고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